마가복음 18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사역의 움직임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6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다룹니다.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네 가지 사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예 구주께서 나사렛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심과 열두를 내어보내어 전파케 하심과 복음의 선주자의 순교와 5천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생명의 문제에 관한 어떤 인상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기에 기록된 네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단지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룩한 성경의 일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장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기록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적 통찰력을 위해 주님을 앙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척에 관한 그림. 먼저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주님은 나사렛 사람에 의해 멸시받고 배척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배척은 그분을 당황케 하거나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분을 배척함으로 그들을 떠나셨지만 이것은 그분이 실망했다거나 그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예 구주는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분께 열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못하시게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 의해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대신에 주님은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6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사실로 입증되는데,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열두를 내어보내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하셨던 것을 하도록 열두를 임명하셨습니다. 6장 14절부터 29절에서 우리는 복음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이 순교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매우 낙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순교에 의해서조차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순교에 이어 우리는 주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의 배척은 그분을 실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배척은 그분을 격려하여 그의 제자들을 내어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선주자의 순교도 그분을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분을 격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게 했습니다.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의 상태의 필요를 만족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인간 사유의 상황은 마가복음 이 부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유와 각 개인은 또한 거역과 귀신들과 더러운 산업과 죽음의 질병과 사망의 폭풍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예 구주는 우리에게 왕국을 이끌어 오셨으며, 왕국은 타락한 모든 사람에 대한 해답입니다. 왕국은 거역을 굴복시키며, 왕국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왕국은 더러운 산업을 깨끗이 정리하며, 왕국은 질병을 치료하며, 왕국은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서 우리는 인간 사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을 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6장 1절부터 44절에서 마가는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배척과 증오와 순교를 봅니다. 왕국과 복음 전파로 인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이끌려졌는지에 관계없이 여전히 세상은 노예의 구주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증오하며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44절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봅니다. 그러한 태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멸시받고 배척받고 증오를 당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전파하기를 멈추고 왕국을 위한 우리의 일을 중단해야 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보여주는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 멸시를 받음. 주께서 왕국의 축복을 이끌어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직후에 그분은 자신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2절과 3절은 그분이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고 배척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노예 구주를 육체대로 알았을 뿐 영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천연적인 지식에 의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 심지어 주님 자신의 친족 가운데 몇몇이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여기에 눈이 멀어 배척하는 자들의 말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있는 노예 구제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아는 것일 뿐 그분의 신격 안에 있는 영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성 안에서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요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이며 다윗에게서 난 가지 곧 사람이자 여호와의 종이셨던 가지이며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로부터 난 자였습니다. 그분의 신격 안에서 그분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가지, 즉 능력으로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주 예수를 목수라 불렀습니다. 그분을 배척하는 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목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있는 일로 인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면 그들은 그분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이 어떤 종류의 학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6장 3절에 있는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나사렛 사람들이 노예 구주를 배척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분으로 인해 걸림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걸림이 된 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이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어떤 행동들을 보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높은 신분이나 학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수였던 분으로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으로 인해 걸림이 되었으며 그분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분이나 학위를 주의하며 그러한 것들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굉장히 자만하는 어떤 부흥사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우리 중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침묵은 교회의 지체들 중 박사 학위를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하여 그의 단체에는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자가 여러 명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신분과 학위를 주의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례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깊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매우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과 진리의 깊은 것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목수이신 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에게는 높은 학위나 신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성경에 있는 진리의 깊은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분의 성경 지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6장에 있는 기록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우리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를 자문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학위를 원합니까? 아니면 높은 사회적 신분을 원합니까?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원합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피상적인 교리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깊은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들에게 거룩한 성경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깊은 것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주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이며 우리가 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고 진리의 깊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은 땅에서 주님의 진리가 환영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은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멸시받고 배척받을 때입니다. 아무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는 삼일 하나님의 풍성들이 있었으며 진리의 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얼마나 많은 풍성이 있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든 환영받는 대신에 그분은 멸시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깊은 것들에 관한 무언가를 보여주셨을지라도 주님의 회복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종종 성경의 피상적인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바를 반박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까지 우리를 향해 거짓 고소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거짓 고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범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으로 고소받고 멸시받고 배척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격려를 받습니다. 주 예수께서 배척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열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배척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전파하도록 열두를 보내심. 6장 7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전파하도록 열두를 보내심을 봅니다. 7절에 의하면 주님은 12명을 부르사 2명씩 보내셨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12명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보는데 이는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제시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음. 12명이 보내심을 받아 하는 세 가지 일을 상고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며 생명을 분배하는 세 가지 일에 해당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복음 전파는 명백히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진리를 제시하는 것과의 연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왔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귀신을 내어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관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과 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진리를 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변화에 관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제시할 때 당신은 함께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을 읽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부터니라. 이 구절을 읽은 뒤에 당신은 변화에 관한 진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간략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진실되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진리의 제시에 매혹될 것입니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귀신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세균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세균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방으로서의 진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나 생명에 의한 변화의 진리뿐 아니라 초기 구원의 진리까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서적에는 어떤 정도의 신성한 풍성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풍성은 사장되거나 감추어 왔습니다. 믿는 이들은 극히 일부만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은 영적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변화에 관한 진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성화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된 성화에는 두 방면, 즉 위치적인 방면과 성분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믿는 이들은 성화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성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성한 진리에 관한 빈곤의 일례로 어떤 신학자들이 만든 어휘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 있지 않고 다만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대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념에 의하면 성령은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가르침은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귀신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진리들을 처방함으로써 전파해야 하며 이러한 진리들을 항생제로 마귀적인 세균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진리들이 이러한 세균들을 죽이는 유용한 약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세균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균들을 죽이려고 약을 가지고 왔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당신을 대항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병원 의사들이 완벽한 진단을 환자들에게 말할 때 항상 지혜로울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세균들이 있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단지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보양하는 영적 양식의 형태로 진리의 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건강한 음식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들 안에서 세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약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성화에 관한 진리를 예로 들어 봅시다. 당신은 동료 믿는 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신약에 따라 성화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성경에는 위치적인 성화와 성분적인 성화가 있다. 성화에 관한 진리를 합당하게 제시한다면 다른 이들은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은 옳다. 내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위치적으로 성화되었다.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분적으로 나는 거의 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의 성분에 관한 한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 그 대신 많은 방면에 있어서 나는 아직 통속적이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에 보양하는 음식으로 봉사하는 좋은 웨이터가 되기를 배웁시다. 성경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술자가 되기를 배웁시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길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분배함으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름.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하며 생명을 분배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치료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양분의 부족으로 인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에 대한 참된 간증은 가장 좋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는 우리의 간증은 또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름바름입니다. 오늘날의 참된 필요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운동과 같은 데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붙잡혔으며 어떻게 주님이 당신을 만족해 했으며 당신이 어떻게 날마다 그분을 누리는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간증을 통해 다른 이들은 풍성한 기름바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바름을 통해 그들은 자양분을 얻고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하는 것은 우리의 간증으로 그들을 보양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심.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누리는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누림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누린다는 사상이 생소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단순히 어떻게 삼일 하나님이 매일 당신의 누림이 되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간증해 주십시오. 이 같은 간증은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들을 먹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열두 제자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제시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의 간증을 제시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름을 발라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이고 기름을 바르고 생명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